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필리핀은 타이완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23일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GMA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필리핀 정부는 정책을 채택한 이후 엄격하고 양심적으로 이를 고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타이완은 중국의 한 주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이 최근 라이 칭더 타이완 총통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 것은 기본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필리핀과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내 영유권 문제와 미군이 필리핀의 군사기지를 사용하도록 승인한 문제 등을 놓고 군사적 외교적 긴장 상태를 지속해온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라이 당선인을 차기 타이완 총통으로 언급한 데 대해 자국조제 필리핀 대사를 초치하는 등 불만을 제기했었습니다. 튀르키예 의회가 23일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튀르키예 의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지난 20개월간 끌어온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찬성 287표 대 반대 5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토비아스 빌스트램 스웨덴 외교장관은 이를 환영하면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서명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서명은 며칠 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튀르키예 의회의 비준안 의결을 환영하면서 스웨덴은 강력하고 유능한 국방 파트너이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미국과 동맹을 더욱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온 스웨덴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추진해왔습니다. 튀르키예 의회의 이날 의결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이제 헝가리의 비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토 가입을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3일 실시된 공화당 대선 후보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또다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표가 90% 넘게 이뤄진 24일 현재 54.6%를 득표하면서 43%를 얻은 경쟁 상대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압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아이오와 코커스에 이은 이번 승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조기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공화당 후보 경선이었던 지난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도 과반을 득표하면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이어 3위를 기록한 헤일리 전 대사를 큰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의 승리가 확정된 직후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며 중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헤일리 전 대사는 아직 경선이 끝나려면 멀었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다음 경선은 2월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실시됩니다. 미군이 23일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의 시설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군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내 카타이브 헤즈볼라 KH 민병대와 그 밖에 이란 관련 단체들이 사용하는 세계 시설에 대해 필요한 비례적 공습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최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과 국제연합군을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오스틴 장관은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카타이브 헤즈볼라 본부와 로켓, 미사일, 단방향 공격용 드론 역량을 위한 저장 훈련 장소를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은 미국과 영내 파트너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 무장 세력들과 이들을 후원하는 이란에 이 같은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22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소속 정예군인 쿠두스군 등을 지원한 혐의로 이라크 항공사 플라이 바그다드와 이라크 내 쿠두스군의 동맹인 카타이브 헤즈볼라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두성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24일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위협하며 의도적으로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로 얻는 대가와 그것이 영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 사이입니다. 모든 지역이 대체로 맑겠고 북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2에서 4미터,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24일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데 따라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위협하며 한반도 긴장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7시쯤 북한 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으며 세부 재원 등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어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4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열흘 만입니다. 또 한국 군 당국이 북한군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을 포착해 발표한 것은 지난해 9월 2일 이후 약 넉 달 만입니다. 북한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3월과 7월에도 순항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순항 미사일은 실전 배치 단계로 추정된다며 이번 발사는 기술 보완 차원의 시험 발사보다는 실사격 훈련 성격이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합참의 발표로는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지금 알려졌는데요. 결국 여러 발을 발사한다는 것은 아마 시험 발사 성격보다는 실제 훈련 차원에서 실발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항미사일은 통상 원형 혹은 팔자형 궤도로 시험 발사를 합니다. 저궤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과 달리 발사와 낙하 지점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북한군이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 32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 1형 또는 2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미사일이 화살 1형 또는 2형이 맞다면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 전력을 겨냥한 실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서해상으로 미사일을 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국과의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그리고 북방 한계선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서해란 얘기는 분명히 의도가 있거든요. 서해에서 쏜다는 건 중국이 불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를 쐈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NLL이다. 자신들이 불법으로 규정한 NLL에 대한 자신들의 핵 무력 과시, 핵 능력 과시, 핵 강압 전략 그 일환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 서해 완충구역에 포탄 사격을 했고 19일엔 동해에서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 5-23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14일엔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다양한 무기체계를 동원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는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일종의 살라미 전술로 위협을 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흔들려는 게 북한의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남남 갈등,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윤석열 정부에게 그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전쟁 상황에서 좀 어렵지만 참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그런 도구로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됩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한국을 향해 직접적인 공격을 할 경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도발은 피하는 수위 조절의 결과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핵위협을 높이는 행위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실 순항미사일이 어떻게 보면 그 유엔 국제제재에 또 빠져있는 그런 범위 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북한에게는 국제적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자신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24일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배치된 충북 청주 공군 17 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최근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겠다며 협박했다며 또한 수중 핵무기 체계 실험을 주장하고 오늘도 순항 미사일을 수발 발사하는 등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장관은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가운데 적 도발 시엔 F-35만의 은밀 침투와 초정밀 타격 능력으로 즉 강끝 즉 즉각 강력히 끝까지라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받을 반대급부와 영내 안보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영내 안보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3일 북러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러 관계의 심화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에서 푸틴이 얻을 혜택뿐 아니라 김정은이 얻을 혜택과 그것이 영내 평화와 안정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So we're watching this very, very closely as we are North Korea's own pursuit of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And what concerns us is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첨단 군사 역량 추구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만큼 북러 군사 협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첨단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가 지원해주기를 원할 것이라며 지대공 미사일과 첨단 전투기와 같은 첨단 방공 무기를 꼽았습니다. 또 정찰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 확보도 원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대기할 때 북측 수행원이 들고 있던 서류 표지에는 우주기술 분야 참관 대상 목록이라는 제목과 참관 장소로 추정되는 우주 로켓 연구소 프로그레스, 워로네주 기계공장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는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또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 아무레에 있는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을 방문해 수호이 35등 러시아 주력 전투기와 민간 항공기 생산 공정을 시찰했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크네비치 군 비행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비롯한 러시아 전략무기들을 시찰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도 북한과의 협력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분명히 푸틴 대통령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획득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뿐 아니라 북한산 포탄도 상당히 잘 사용하면서 심화하는 북러 관계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Mr. Putin stands to benefit from it as he not only gets ballistic missiles and using them.
커비 조정관은 미국 정부가 2주 전 관련 정황을 공개한 이후로도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앞서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1월 6일 또다시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일 브리핑에서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12월 30일과 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실제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전략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재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방공체계를 압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물자 부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방공미사일 사용에 신중을 기하는 점을 러시아가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도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제압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군사 동향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군사태세 변화에 대한 질문에 정보평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그러나 우리는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want to be careful here. I don't get into intelligence assessments, but we're watching this very, very closely. And I would just tell you that we remain confident that the
이어, 우리가 한반도에서 유지하고 있는 방어태세가 그 위험에 대응하는 데 적절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영내 안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가상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영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영내 안보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hypothetical situations. Clearly, we've been very public on our commitment to working with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모든 유형의 불안정 행위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며 우리는 북한이 외교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남북통일 노선 폐기를 선언함과 동시에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며 한국에 대해 군사적 위협 언사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14일 신형 고체 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19일에는 수중 핵무기 체계인 헤일 5-23을 시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외무상이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공급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군사 지원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23일 심화되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 협력을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relation regarding the situation surrounding North Korea, including the point you raised, Japan through normal times are collecting
다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 용의를 표한 데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일본은 북러 관계를 포함한 북한을 둘러싼 정세와 관련해 평소 중대한 관심을 두고 정보 수집과 분석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고 북한과의 무기 이전 등을 전면 금지하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우리는 또한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 가능성에도 우려하며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lso, they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generally banned the transfer of the weapons and related supplies to North Korea. We strongly.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본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시노 미츠코 유엔 주재 일본 차석 대사도 22일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시노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애초에 유엔 헌장을 위반한 침략에 더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서 입수한 무기와 자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무자비하게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는 러시아가 지난 12월 30일과 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실제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지원의 대가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또는 원자재, 기타 첨단 기술 등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1월 6일 또다시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직접 제기했습니다. 영국과 체코도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침묵했고 북한은 오히려 중국을 옹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위사회가 23일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최한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에서 한국 등 3개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윤성덕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의 이탈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며 국제조약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Recommend that China provide adequate protection to its peoples of foreign origin, includ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e also recommend.
윤 대사는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같은 관련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난민법 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UPR에서 북한을 직접 검명하며 탈북자 보호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임 정부 때인 3차 UPR에선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 실시된 2차 UPR 땐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채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등을 권고했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조 변화는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북한 이탈 주민, 즉 탈북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었습니다. 이날 중국에 대한 UPR은 한국과 더불어 체코와 영국이 탈북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Referring from the forcibl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s refugees to the DPRK.
Four, cease the restrictions of civil society and independent media and forced repatriations and stop targeting human rights defenders.
바츨라프 바렉 제네바 주재 체코 대사는 중국의 탈북 난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영국의 사이먼 매니 제네바 주재 대사는 중국은 시민사회와 독립 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강제 송환을 끝내며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면서 역시 탈북민 북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날 UPR은 중국 내 다양한 인권 침해를 놓고 서방국들과 중국을 옹호하는 제3세계 국가들 사이의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무려 160개국 대표들이 나서 45초로 제한된 발언권을 행사했으며 중국은 첸 씨 제네바 주재 중국 대사를 필두로 20여 개 기관을 대표하는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해 중국이 인권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미셸 테일러 제네바 주재 대사는 신장, 티베트, 홍콩을 포함해 유엔 실무그룹이 지목한 모든 자의적 구금자를 석방하고 신장, 티베트, 홍콩을 포함한 해외 중국 내 개인에 대한 괴롭힘, 감시,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recommend that China release all arbitrarily detained individuals, many of whom were named by the UN working group. Cease harassment, surveillance.
아울러 개인의 문화, 언어, 종교, 신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티베트와 신장에서 기숙학교를 포함한 강제 동화 정책을 중단할 것과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모호한 국가안보, 반간첩, 대테러, 선동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캐나다와 일본, 많은 유럽나라 대표들도 인권운동가들과 소수민족, 파룬궁 등 종교탄압의 우려를 나타내며 이런 박해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홍콩의 보안법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자들은 일부 국가가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며 중국은 계속 인권을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첸 씨 대사는 중국은 인권 존중과 보호를 국가통치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 중국의 국가 상황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坚持把尊重和保障人权作为治国理政的一项重要工作.
아울러 우리는 인민 중심의 이념을 견지하고 인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수민족과 종교인들에게도 평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유엔인권기구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미셸 바첼레트 전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지난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신장지군의 위구르족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날 북한과 베네수엘라 등 인권 문제에 대한 내정 간섭에 반대하는 비동맹운동 회원국 다수는 발언권을 통해 중국의 인권 정책을 옹호하거나 찬사를 보냈습니다.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중국의 인권 정책을 적극 옹호하면서 북한은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면서 인권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인민의 준법 정신과 자유로운 발전을 촉진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 is convinced that China will continue to raise the level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mote and free of compensation.
이날 중국에 대한 UPR은 3시간 30분간 진행됐고 중국은 70분에 걸쳐 자국의 인권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의 우주 활동이 미국의 우주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미 공군 차관 지명자가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운반 체계 위협도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멜리사 달튼 미 공군 차관 지명자는 23일 러시아와 중국 외에도 미국의 위협이 되는 우주 활동을 하는 주요 행위자로 북한과 이란을 꼽았습니다. 달튼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이란과 북한은 모두 국내 우주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각각 우주 발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두 국가 모두 외국 위성통신을 방해해 자국민과 영내 경쟁 세력의 정보 접근을 억제할 능력과 의향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이 더 발전하면 더 큰 패턴의 나쁜 행동과 결합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미국의 우주 자산에 추가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대량 살상 무기 및 운반 체계 위협도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개발 또는 구매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와 장거리 운반 시스템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튼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방부에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이자 공군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OD's pacing challenge, is the United States' most consequential strategic competitor.
또 서면 보고를 통해 2022년 발표된 국방 전략의 위협 평가와 대응 방향에 동의한다며 이 문서에 명시된 억지의 우선순위는 이런 글로벌 경쟁자들의 사전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식을 확립하는 동시에 북한, 이란, 폭력적 극단주의의 조직을 비롯한 다른 지속적인 위협에 맞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할 방법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달튼 국방부 국토방위 및 방구 담당 차관보를 공군 차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달튼 지명자는 국방부 차관보로 취임하기 전 2021년부터 1년여간 국방부 전략계획 역량 담당 수석 부차관보로 활동했습니다. 그전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10년 동안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 특별보좌관과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 등을 지냈습니다. 공군 차관직은 공군 장관을 보좌하며 공군부에 속한 공군 및 우주군의 정책 개발 및 실행을 지원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북한 선박이 크게 늘었지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현지 안전검사는 4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선박이 많아 특별관리 대상인 북한 선박이 과거와 달리 두 우호국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배경이 주목됩니다. 함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선박의 운항 횟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발한 이후 자취를 감췄던 북한 선박이 2022년 이후 조금씩 해외에서 포착되기 시작하더니 작년부터는 예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중국 다이렌과 룽커우, 닝보, 르자오항 등의 북한 선박 수십 척이 운항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박의 운항 증가 추세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도쿄 MOU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단 4척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건조된 지 30년이 넘은 경우가 많아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블랙리스트 국가로 따로 관리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 선박보다 더 자주 안전검사를 받아왔었는데 지난해에는 극히 저조한 검사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3월 리나호가 중국 난진항에서 검사를 받은 데 이어 8월에는 다이렌항에서 달마산호가 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또 러시아 나후카항과 올가항에서 각각 6월과 8월 두 척의 북한 선박에 대해 안전검사가 실시됐습니다. 북한 선박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느슨하던 2016년에는 총 275척이 안전검사를 받았고 제재 강화 이후인 2019년 51척이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3척과 1척의 북한 선박에 대해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운항 재개가 이루어진 2022년에 단 한 척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서 이상 조짐이 감지됐는데 선박의 운항이 더 늘어난 지난해에도 극히 저조한 검사 실적을 보인 것입니다. 북한 선박들이 안전검사를 받은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대상 선박을 선별하는 만큼 의도치 않게 북한 선박들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선박들에 대한 검사가 여전히 활발한 상황에서 유독 북한 선박만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중국의 고의 회피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사무국은 지난해 BOE의 관련 질의에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새로운 검사 제도에 따라 각 항만 당국이 사용 가능한 검사 장비와 항군의 선박 수를 고려해 검사 대상 선박을 선정하고 결정한다며 위원회 사무국은 항군의 선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역량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사무국은 중국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회피하는 정책을 가졌는지 알지 못한다며 위원회는 일종의 전문기구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BOE는 중국 정부의 누락 배경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서 사들인 위스키와 와인 수입액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엘리트 계층을 위한 사치품에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 한 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위스키는 393만 달러어치, 와인은 269만 달러어치에 달합니다. 모두 사상 최대치입니다. BOA가 23일 중국 해관 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북한의 위스키 수입액은 전년 142만 달러 대비 176.4%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관총소와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자료 등 북중 간 위스키 거래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2010년 이후 최다액입니다. 북한의 대중 위스키 수입액이 100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를 포함해 모두 4차례입니다. 지난 2018년 처음으로 264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9년 327만 달러까지 치솟았고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2021년엔 수입이 끊겼다가 2022년 다시 142만 달러까지 회복했었습니다. 위스키를 포함해 코냑, 럼, 진, 보드카, 고량주, 데킬라 등 증류주 수입액은 지난해 723만 달러어치로 전년 대비 120.4%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록이 남아있는 1998년 이래 2019년 1128만 달러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북한의 대중 와인 수입액도 지난해 269만 달러로 해관총소와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2000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96만 5천 달러 대비 178.9% 증가했고 국경 봉쇄 이전인 2019년 146만 달러보다도 120만 달러 이상 많습니다. 북한의 대중 와인 수입은 2016년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16년 4만 2천 달러에 그쳤던 와인 수입액은 이듬해 6배가 넘는 27만 달러로 늘었고 2018년엔 74만 2천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2019년 146만 4천 달러로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넘어섰고 코로나 여파로 2021년엔 거래가 끊겼다가 2022년 96만 5천 달러까지 회복했고 지난해 269만 달러까지 폭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에서 대량 살상무기, 핵미사일 등과 관련된 물품과 함께 북한의 사치품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이어 2016년 채택된 2270호와 2321호를 통해 대북 사치품 거래 금지 규정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 규정에 적용되는 사치품 목록을 정리해 발표했는데 여기에 위스키와 와인 등 고급 주류가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2009년 주류와 화장품, 시계, 악기 등 총 13개 품목을 사치품으로 규정하면서 주류에 대해선 증류주와 와인이 거래 금지 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중국으로부터 위스키와 와인을 비롯한 고급 주류 등 사치품이 계속해서 북한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이 같은 중국의 대북 주류 수출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주류는 대북 수출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지난 2022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지적에 대해 주류는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없으며 결의는 전문가 패널이 사치품의 범위를 해석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앞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치품이 요트와 고가 차량, 귀금속 등 10여 개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추가 사치품 목록은 각국 자율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위스키와 와인 같은 고급 주류가 일부 특권 계층에 흘러들어가는 동안 일반 주민들은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입 위스키와 와인은 김정은이 국경이 개방돼 중국과의 교역이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심각한 국내 문제에 직면해 평양 엘리트들의 지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와인과 위스키의 주된 메시지는 일반 주민의 필요를 희생해서라도 엘리트층과 평양 사이의 충성심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e import of whiskey and wine reflects the fact that Kim Jong-un is trying to maintain the support of his elites in Pyongyang.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고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6개국에 포함했습니다.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 이후 17년 연속으로 외부 식량 지원을 받아야 하는 나라로 꼽힌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대다수 인구가 적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가 올해도 자정까지 90초 남은 것으로 설정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 등이 지구 종말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핵과학자회보 BSA는 23일 올해 지구 종말 시계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정 90초 전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ast year, the doomsday clock was moved for the 25th time to 90 seconds to midnight, the closest it has ever been.
BSA의 레이첼 브론슨 회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연례 지구 종말 시계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지난해의 시계를 그 어느 때보다 세계적인 재앙에 가장 근접한 시점인 자정 90초 전으로 앞당김으로써 증폭된 우려를 표명했었다며 지난해의 위험은 올해도 수그러들지 않고 여전히 맹렬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전례 없는 수준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지구 종말 시계를 설정한다며 자정까지 90초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BSA는 지난해 지구 종말 시계를 3년 만에 10초 앞당기면서 지구 종말 위험이 더 커졌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1945년 창설된 BSA는 지구 종말 시간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지난 1947년부터 매년 핵 위협과 기후변화, 생물학적 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구 종말까지 남은 상징적인 시각을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알렉스 글레이저 프리스턴대 기계항공우주학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외에도 북한의 핵 위협을 지구 종말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North Korea is essentially proceeding with its
글레이저 교수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주 초 BSA는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프리드 해커 박사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해커 박사는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난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 방아쇠를 당길지 알 수 없지만 위험의 수위는 미한일의 일상적 경고를 넘어선 상태라며 지난해 초부터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는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 생물방어초당적위원회의 아시아조지 사무총장은 이날 지구종말시기의 발표 행사에서 북한 등 일부 나라들의 생물무기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State Department talks about two countries, Russia and North Korea, having active offensive biological weapons program.
조지 사무총장은 미 국무부는 러시아와 북한이 공격적인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과 이란도 생물학적 무기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일부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우리는 전장과 위기 상황에서 생물학 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SA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역량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SA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계속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며 2023년 3월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소형탄두 화산 30일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3년 4월 북한은 처음으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8형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미사일은 더 빠르게 이동하고 발사될 수 있어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한국은 자국 방어를 위한 미국 핵 공약에서 더 큰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자체 억지력에 대한 한국의 욕구를 누그러뜨리는 데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위협도 지구 종말 위험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BSA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또 푸틴은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는 한 러시아는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핵실험장에서 활동이 늘었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은 주요 핵무기 경쟁 직전에 있다며 미국 내 한 가지 중요한 움직임은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미국의 핵무기고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 이라는 소량의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하면 몇 주 안에 핵분열 물질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의 손배소 소장을 반송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 측은 수신인 서명이 남아있어 소송이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배달된 케네스 배 씨의 손배소 소장이 반송 처리됐습니다. 배 씨의 변호인은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 대표부가 해당 우편물을 돌려보냈다면서 그러나 수신 기록이 남아 소송을 무효화하진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우편물 서비스 페덱스 측으로부터 지난달 21일 북한 대표부에 우편물이 성공적으로 운송됐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배 씨 측은 지난달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소장과 한글 번역본 등을 담은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변호인은 북한 대표부가 우편물에 대한 수신을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우편물에 새로운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를 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배 씨 측이 제출한 페덱스 운송 기록에는 우편물이 뉴욕 북한 대표부에 도착했다는 문구와 함께 받은 사람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 대표부 소속 직원이 우편물을 전달받은 뒤 수신자 확인 서명까지 마쳤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배 씨 측은 지난달 21일을 기준으로 60일 후인 다음 달 21일까지 북한이 이번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피고가 소장을 전달받은 지 60일 이내에 공식 대응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 즉 자동 패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4일 배 씨 측에 이달 4일까지 대체 송달 방식을 통해 소송 내용을 고지하라며 뉴욕 북한 대표부에 우편물을 보내는 동시에 북한의 X 계정에 소송 사실을 게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배 씨와 배 씨의 가족 등은 2020년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사무실을 운영 중인 국제우편물 서비스인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배 씨 측은 3년 가까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법원이 대체 송달을 명령하면서 배 씨의 대북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입니다. 배 씨 측은 법원이 명령한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이행했다며 북한의 X 계정을 통한 소송 사실 고지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OA는 배 씨 측이 지난 3일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공식 X 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날 배 씨 측도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배 씨 측은 X를 통한 소송 고지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60일이 지난 시점은 오는 3월 3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편물을 통한 소송 고지와 별도로 북한이 약 40일 이내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대응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전례상 북한이 소송에 직접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앞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측은 지난 10월 우리민족끼리의 X 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지만 북한이 대응하지 않아 약 60일이 지난 지난달 법원 서기관실로부터 북한의 궐석을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부모와 1968년 북한에 납북돼 고문 등의 피해를 입은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아들 등도 북한의 무응답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겠습니다. 모든 지역 대체로 맑겠고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 사이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상 상황과 온도입니다. 평안남북도 맑습니다. 평양, 평양과 남포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13도, 낮 최고 영하 3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 영하 2도입니다. 황해남북도 맑겠고 개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0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2도입니다. 자강도, 중강은 오전까지 구름 많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26도, 낮 최고 영하 7도. 강계는 아침 최저 영하 23도, 낮 최고 영하 7도입니다. 강원도, 맑습니다. 원산과 장전은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영하 10도, 낮 최고 영상 3도. 평강은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 최고 영하 3도입니다. 함경남북도는 맑겠고 장진과 청진 지역으로 그리고 선봉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13도, 낮 최고 영상 2도. 청진은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 0도입니다. 양강도, 풍산은 종일 맑겠고 해산은 구름 많고 삼지연은 오후부터 맑아집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 영하 29도, 낮 최고 영하 10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29도, 낮 최고 영하 11도입니다. 동해상은 맑겠고 먼 바다는 오전까지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2에서 4m, 먼 바다는 6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 바다 2.5m로 역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을 위해서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필리핀은 타이완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23일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현지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필리핀 정부는 이 정책을 채택한 이후 엄격하고 양심적으로 이를 고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타이완은 중국의 한 주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이 최근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 것은 기본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필리핀과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내 영유권 문제와 미군이 필리핀 내 군사기지를 사용하도록 승인한 문제 등을 놓고 군사적 외교적 긴장 상태를 지속해온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라이 당선인을 차기 타이완 총통으로 언급한 데 대해 자국조제 필리핀 대사를 조치하는 등 불만을 제기했었습니다. 튀르키예 의회가 23일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튀르키예 의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지난 20개월간 끌어온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찬성 287표 대 반대 5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토비아스 빌스트램 스웨덴 외교장관은 이를 환영하면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크 대통령의 서명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튀르키예 의회의 비준안 의결을 환영하면서 스웨덴은 강력하고 유능한 국방 파트너이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미국과 동맹을 더욱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립급 지위를 유지해온 스웨덴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추진해왔습니다. 튀르키예 의회의 이날 의결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이제 헝가리의 비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토 가입을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3일 실시된 공화당 대선 후보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또다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표가 90% 넘게 이루어진 24일 현재 54.6%를 득표해 43%를 얻은 경쟁 상대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압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아이오와 코커스에 이은 이번 승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조기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공화당 후보 경선이었던 지난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도 과반을 득표하면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이어 3위를 기록한 헤일리 전 대사를 큰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승리가 확정된 직후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며 중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헤일리 전 대사는 아직 경선이 끝나려면 멀었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다음 경선은 2월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실시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UDCG가 우크라이나군의 기갑과 드론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23일 밝혔습니다. 셀레스트 월랜더 미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UDCG의 18차 회의 뒤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독일과 라트비아의 주도로 이 계획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웰랜더 차관부는 이 계획이 미국 등 50여 개 동맹국들이 UDCG 차원에서 진행해온 광범위한 작업을 기반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안보 지원을 지속하고 심화시켜 우크라이나와 긴밀한 협력하에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력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DCG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한 50여 개 나라 국방장관과 당국자들의 협의체입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는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게 해준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연설에서 이날 수도 크이우와 하르키우에 러시아군이 약 40기의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해 18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부상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23일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의 시설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고 오스틴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군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내 카타이브 헤즈볼라 민병대와 그 밖에 이란 관련 단체들이 사용하는 세계 시설에 대해 필요한 비례적 공습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